할렐루야. 많이 힘드시지요? 예. 괜찮으세요? 예. 오정택 집사님은 혼자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예.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또 희망적인 것은 또 백신이 또 여기저기 또 맞고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 면역력이 이제 생길 거를 기대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좀 더 나은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좀 더 견디시고 또 서로를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 외로이 있지 않고 또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면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에 대한 핵심 정리를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잠깐 한번 보지요. 끌어안는 영성,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코로나로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삶이 바뀌고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머릿속이 더 복잡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수군거림과 비판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 아군끼리 똘똘 뭉쳐도 힘든 판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현실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에 헌신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뉘고 분열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용성, 끌어안는 사랑이 아닐까요?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평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웃을 향해서 끌어안는 영성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면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충실하여 자신을 죽이는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실천적 메시지는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그 실천적 메시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그 실천적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올해 우리 교회가 위드처치를 지향하는 것도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의 갈림길에서 생존의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연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진실한 사랑으로 극복해보자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위드처치를 지향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양정교회가 올해 2021년도 달려가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부흥, 그 부흥이 단순히 어떤 숫자적 증가를 이야기하고자 제가 부흥을 교회의 표어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정말 우리가 위드처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등을 두들겨서 격려해주고 또 넘어진 자가 있다면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혹 실수한 자가 있다면 인내해주면서 그가 잘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위드처치를 함께 세워가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때에 이 코로나 정황이 가득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위드처치를 잘 세울 수만 있다면 정말 희망찬 교회,
새로운 부흥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 개념이 필요한데 소유의 확대에서 공유의 지혜로 소비의 방종에서 공감의 행복으로 또 권력의 관점에서 힘 협치의 미래로 방향을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소유의 확대를 추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갖지 못하여 안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욕심을 냅니다. 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갖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확대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의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더 쓰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우리가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그런 일어나는 그 박탈감, 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겹게 생각을 합니다. 또 권력의 관점을 추구하죠. 힘을 더 가져야 되고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위드 처치를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변화의 어떤 핵심적 가치를 저는 두는 것은 바로 이 소유의 확대에서 공유의 지혜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공유의 지혜뿐만 아니라 소비의 방종에서 공감의 행복으로 나아가야 된다. 더 많이 쾌락을 느끼고 더 즐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이 중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권력의 관점에서 협치의 미래로 방향을 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정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적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비움과 이웃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전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죄이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할 뿐 사회에 대한 책임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다. 자선은 돈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이때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때에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영성으로 버텨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대보다는 실망을 줍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들에 의해서 마치 그들의 교회 전부를 대변하는 듯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때에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가? 소위 세상은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도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 인터콥 가슴이 아픕니다. 대면 예배 강행하는 몇몇 교회들 가슴이 아픕니다. 부산의 몇몇 교회가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 기독교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상주열방센터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0% 이상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부정적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에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독 청년들입니다. 세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부정적이다. 90% 나왔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될까요? 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줘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불공평한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를 먼저 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방역적 수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내적으로는 중보기도와 상호 돌봄으로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접촉하며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들, 힘든 이웃들을 돌아봐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또한 고통받는 이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잘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상호 돌봐줘야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손을 뻗어줘야 합니다.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명령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도와주라. 너희들 것을 얼마든 내놔라. 이렇게 명령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즉 억지로 마지 못해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의무감이고 책임감이고 형식적이 되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 그것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그 간절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받는 이웃들의 그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 마음으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나만 손해봐야 하는가?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같이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당최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절, 2절에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1절, 2절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남을 돕는 일에 힘쓰던 교회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아주 힘쓰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대조하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역설적이죠. 대조적이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라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슬픔, 이게 맞는 표현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슬픔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죠. 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비굴한 인생, 그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비굴한 인생.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은혜 말고는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진실하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진실하게 받았느냐 하는 증거예요. 증거. 아, 여기서 이 연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연보란 단어. 뭐 되게 흔히 연보나 헌금을 그냥 거의 섞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연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 똑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연보. 연보는 무슨 뜻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연분은 이웃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자,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그 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리다, 주다, 바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버리다, 주다, 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보라고 하는 것은 돕다, 보태다,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돕다, 보태다,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정리하면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하폴로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폴로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해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의 것을 줌으로써 남의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폴로데스예요. 연보예요, 연보. 나의 것을 줌으로써 남의 것을 채우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달 네 번째, 마지막 주에 드리는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힘껏 구제헌금을 드렸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분명히 어려워요. 환난에 많은 시련을 받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자신들도 물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이웃을 먼저 챙기는 교회, 이웃의 부족을 채워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도 때론 힘들 수 있어도 때는 우리도 어려운 때일 수 있어도 더 베풀고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얘기합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고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은혜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건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대요. 와, 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양정교회에도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해 손을 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한 분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본인 사비를 톱니다. 본인 사비를 털어요. 이번에도요 큰 금액으로 섬겨주셨어요. 우리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정말 큰 금액으로 섬겨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 형편을 생각해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제가 그 형편을 너무 잘 알기에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을 가져오셨기에 아무 이름도 없이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길래 사실은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다시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 드릴 수만 있다면 되돌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도님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려 드릴 수만 있다면 되돌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제가 부자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 제가 부자예요 목사님.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은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삶이 넉넉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은데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코로나 시기가 또 시작이 되고 우린 그런 과정에 우린 건축을 하고 있죠.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해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무 일 없을 때도 뭐 코로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다 하면 힘든 일인데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현실은 힘에 지나도록 하기보다도 힘대로 하기에도 버거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대로 하기에도 버거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들 참여하는지 몰라요. 제 핸드폰에 성도들이 건축 헌금하면 다 뜹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면 다 떠요. 저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이게 자꾸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중에 또 헌금했구나.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달라고. 이 신실한 믿음을 주님 받아달라고. 이 어렵고 힘든 중에 정말 몸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자연히 기도가 돼요. 왜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줄 저도 뻔히 알고 있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형편들을 다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 이거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문자가 툭툭툭툭 떠요. 하, 그거 볼 때마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몇천 배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대개 이런 경우에는 강단에 서서 헌금 많이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건축하는 교회들은 목사님들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힘대로 하는 것보다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면요.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요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힘대로보다도 더 넘치게 힘에 지나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 열리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싶어서라도 함께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죠? 함께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아요. 예, 네, 아깝지 않아요. 또요, 헤어지고 나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냥 까마득한 옛 얘기가 됐어요. 예.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똑같은 경우인데 사랑이 식어지면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요.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아내가 어디 며칠 동안 친정에 간다면 신나죠. 신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신나는 거예요.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자유다. 이제 불편해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까워요. 자꾸 계산하게 되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헤어지면요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사랑이 식어진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는 그래도 사랑을 주장했던 교회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사랑, 사랑,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서 하면서 사랑이 식어가요. 그러는 중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앞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부터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겼어요. 와,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정교회가 놓인 현실과 너무도 동일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양정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진실함의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겼어요. 그렇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겼어요. 이 3절 중간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얘기합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다스림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착취의 대상이었죠. 착취의 대상. 그러니까 얼마나 환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환란에 힘이 많은 것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착취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정적으로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그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지금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 짓눌리지 않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이 상황과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넉넉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3절 하반절부터 4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면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삶이 가난해지면, 삶이 힘들어지면, 환난이 힘이 많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궁핍해집니다. 사람은 속이 좁아져요. 매사에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쪼들리면, 삶이 버겁고 힘들고 심한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궁핍해져요. 속이 좁아지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먼저 헌신했어요. 자신을 먼저 헌신했어요. 5절 중간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물질일까요? 물질? 그럼 물질 많이 드린 분은 많이 이쁨 받고 물질 적게 드린 분은 미움 받고 그래야 되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가요? 그렇게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일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진실성,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몇 푼 주는 거야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돈 몇 푼 도와주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 자신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건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헌신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맨날 맨날 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즐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드리는 행위가 즐거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니까 내가 주께 많이 드려도 그 드리는 행위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드리는 행위가 부담스러워요. 계산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드리는 행위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왜요? 드리는 행위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나 자신까지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어요. 5절 하반절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준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비록 내가 환난의 심이 많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지 말고 흘러 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때가 임하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늘 수없이 봐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 후회해요. 죽음의 때가 딱 되면 숨이 헐떡헐떡 할 때 그때 다들 후회해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화목하며 살 걸.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쉽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정 싸움하고,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싸우고, 아유, 그때 좀 양보할 걸, 아유, 그때 좀 베풀 걸, 좀 더 좀 나누면 좀 살 걸, 그냥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 걸. 이런 후회를 누구나 해요. 누구나. 다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풀되 더 넉넉히 베풀며 사십시오. 베푸세요. 더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화목하되 넘치도록 화목한 삶을 사세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아까워요. 이 시간 호송 세월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서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로 호송 세월 하지 마시고, 이 아까운 이 시간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가 회복하고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크게 이미지가 훼손된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출판업 재벌이자 이 자선사업가인 윌트 에든버그가 이 흑인 대학 기금으로 500억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요. 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말은 못하지만 성도들 개인개인마다 얼마나 힘겨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현장 속에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새로운 부흥의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은혜를 흘려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즘 팬데믹 상황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실천적 메시지는 이웃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아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결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눔으로써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자기만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의 관심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갑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무거운 짐들, 인생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섬겨 주심으로 열매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부족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펴서 주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풍요로 채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